에스겔 아홉 번째 거짓 뉴스, 거짓 복음.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 뭐 이상기후, 수백 년의 기록을 경신하는 대규모 산불, 화재, 홍수, 쓰나미, 화산 폭발 외에도 또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북미회담에 관한 뉴스. 네, 여러분, 하루라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 못할 것 같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뉴스는 모두가 사실일까요?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물선을 인양하는 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 혹은 증권,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는 말에 현혹돼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잃게 됩니다. 뉴스의 진실 여부를 선별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지만은 진실과 거짓말을 분별할 눈이나 귀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짓 뉴스를 쉽게 믿으려고 할까요? 뉴스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 뉴스가 마음에 드니까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뉴스를 들으려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특정 방송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듣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데 자, 이런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주전 한 590년경에 이스라엘에도 거짓 뉴스가 만연하고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현혹돼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만 한다면 안전할 것이다. 거짓 뉴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우상으로 오염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멀지 않아 성 밖으로 끌려나간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오늘 본문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듣지 못하니가 아니고 듣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보고 안 듣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치 영화배우가 연기하듯이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12장 내용들이 대충 그렇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정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정같이 하고 저물 때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들어왔다 하는 연기를 지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편에 붙어야 하는지 의견이 갈라 있었는데 아마 오늘 한국이 처한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가 맨날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세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왕은 모르겠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구만 세상적으로도 모두 눈이 먼 그 유다 왕들 한 다섯 명쯤 됩니다. 하나님과 뜻과 이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요.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27장 12절이에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디에나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이 강경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돼서 하나님의 쓰기를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항복하면은 그들이 가진 것 다 빼앗길 테니까.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드기야 왕, 선지자 예레미야 충고,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따르는 대신에 이 강경파 눈치를 보면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거짓 정보에 자신도 속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속이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12장 12절 13절이에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정을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정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언뜻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요. 왕이 눈이 멀어서 끌려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멸망의 진정한 원인이 역사학자들 말대로 줄을 잘못 썼다.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되는데 이집트에 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아주 가증한 우상들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요. 자, 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눈을 뽑힙니다. 역사입니다, 이건.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을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심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인데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선지자나 혹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다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마땅히 할 것을 하지 못하든가 혹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할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먼저 물으실까? 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서가 이거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 포로들한테 보여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은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시고 바벨론 포로에게 보여주실까요? 성에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희망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반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새 나라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인데요. 자, 포로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겼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은 항상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도 선지자 말 듣지 않고 있다가요. 결국은 포로가 돼서 잡혀와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때때로 환난이 필요한 이유예요. 때때로 혼 좀 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시행시켜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노예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 전번에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 주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 경고를 전하는 에스겔의 두 번째 연기죠. 두 번째 연기.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인자의 왕은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신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요.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전에서 우상숭배도 하고 이런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떨면서 음식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유가 장차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섬겨야 하는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도 묵시나 허탄한 이 묵시나 복수는 점치는 겁니다. 비롯해서 아주 이상한 속담들이 퍼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속담입니까? 세월은 흘러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담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그 조롱, 비아냥거림입니다. 왜?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선지자들의 비전입니다. 선지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예언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속담까지 만들고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가마솥 속에 있는 고기라고 비유하면서 안전하다라는 거짓 뉴스를 믿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짓 뉴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거짓 뉴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접근해서 속삭이죠. 사망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 뉴스에 속아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거짓 뉴스가 없어지겠어요? 사탄이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릇된 판단으로 유도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시간이 흐르면은 자신이 퍼뜨린 거짓 소문에 자기까지 속아요.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자기가 만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속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에 언젠가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전 목적을 추구하는 중에 나라가 망하죠.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관찰사들이 몇 명이 갔습니다. 두 명이 갔어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어떤 관찰사의 보고에 이 당파싸움 하느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당파싸움 하느라고요.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대비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군이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이 선조, 이때 왕이 선조입니다. 선조왕은 서울을 버리고 평양 도망갔다가 평양도 버리고 또 신해주까지 도망가서 더 이상 어쩔 줄 못해요. 더 이상 가면 국경이니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치욕적인 그 왕의 행렬에 백성들이 분노해서 외치는 장면들이 여러분 이 상영화들의 꽃이에요. 임진왜란이라는 상영화 뭐 한국전쟁 그게 6.25 당시에요. 북한은 소련과 중국 도움으로요. 주로 소련 탱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군에게는 한 대도 없던 탱크를요. 28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을 못해요. 이 국방장관이. 아주 흉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신의주 점령, 북한 점령하는데 하루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큰소리 쳤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서울을 쳐들어오는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상황이 위태로워지니까요. 대통령, 국민들 안심하고 상업에 종사하십시오 라는 라디오 방송을 남기고 자기는 헬기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북한군 진격을 늦추기 위해서요.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던 한강딸이 제일 한강기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예고도 없이 폭발시킵니다. 이걸 모르고 다리를 건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로 그냥 추락을 합니다. 세상에 달리 가고 있는데 그걸 폭파시키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부가. 한 90만 명이 서울에 남아있었대요. 북한군한테 곤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을 적에는요. 솔직하게 국민한테 알리고 니네들 미안하다. 니네들 알아서 대처하라고 그럴 기회도 줘야 되는데요. 맞습니까? 선조대왕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지났어요. 남북평화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네, 북한 믿기 힘들죠. 북한은 나만 믿기 힘들고 어떻게 믿어야 서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거 성사시키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무조건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어떤 사심이나 당파의 이익을 버리고요. 이 마음을 합쳐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70년 만에 기어갔어요. 머리를 맞대고 응원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사사로운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까운 심정 그 말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리스크도 걸어야 됩니다. 네. 모험도 해야 됩니다. 그냥 절대 우리나라에 남북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원하겠습니까? 중국이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일진왜란이나 한국전쟁은 우리가 대비만 잘하고 있었으면요.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에요. 한국전쟁에서 2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서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그리하며 70년을 그냥 보냅니다. 이런 민족의 비극이 방송만 잘하고 있었으면, 거짓 뉴스만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갓집을 모르고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홉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다 평양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렸을 때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모, 어머니, 외삼촌.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 대신에 거짓 뉴스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사람의 급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역사보다 앞서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상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능하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있죠? 네, 절대 못 기다립니다.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요, 저도 그래 봤어요. 대부분의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듯, 또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데,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은요 보통 재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의 증인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그때까지 남의 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놀려도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인내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와 관습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 바꾸고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탄은 교회 침투에서 속삭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21세기 교회는 거짓 복음과 거짓 뉴스, 또 거짓 가르침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마솥 안에 있기만 하면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자, 이건 오늘 교회에 무엇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각종 우상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알죠? 돈, 명예, 뭐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교회에 남아있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남아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단지 25%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 얘기해봐야 흥미도 없어하고요. 구원이 뭐냐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지도 않고. 교회에 30년, 40년을 다녀서도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말씀을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너무 세상 것 갖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 그러는 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 회개 안 한 사람한테는요. 성령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구원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마솥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침공해서 성 밖으로 다 끌려나가서 대부분 다 죽는다 그래요. 성전이나 교회나 그냥 남아있다고 구원을 보장되는 거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이거는 복음 성경에 성경을 풀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회개하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중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주 티피컬한 그 구원의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요. 교회를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이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는데 회개하라가 먼저 나와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냐면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요. 진정한 믿음도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복음에 관한 회개와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주죠. 네, 마음에 저항이 온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돼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생수.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안 먹으면은 꾸정물만 먹고 시샘물만 먹고 어떻게 여러분이 영생을 하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이 목사님 설교에 들어있다고 그거 목사님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간된 그 맥이, 정신이 벗어나는 이야기들 있죠. 그게 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음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분석하고 깨닫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중에 그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요. 21세기 교회는 많은 거짓 뉴스죠. 거짓 가르침이 많이 납니다. 뭐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제 열을 못하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는 목회자 야합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헌금에 관한 거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은 몇 배로 돌려주신다는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면요,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단지 물질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돈 투자하면 하나님이 돈으로 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헌금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려야 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 자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재정적으로 튼튼한 대형교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반면에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교회 헌금할 때 자기 교회에다가 지정 헌금이라고 쓰고 어느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헌금 봉투에 넣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하는 구제 헌금도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감사.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믿음은 바로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 또 나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네, 여러분의 삶을 all-in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에 너무도 많은 거짓 뉴스와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순복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